한국의 중년의 사람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는 영시가 있습니다. 영국 시죠. 영어로 된 시.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저거는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아마 읽으면 아 저거 내가 조금 기억난다 그런 시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를 좀 읽으면 이 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시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냥 선택의 연속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결혼은요,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다고 꼭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꼭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유명한 CF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당시에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야, 이 선택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장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이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한국이 아주 가난한 나라일 때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 학자들을 한 10명 미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명 미만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뭐 영어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와서도 아주 탁월하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서 여기 남으라고 오퍼를 줬대요. 근데 이게 이분에게는 큰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전액 국비로 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조건이 뭐냐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에 봉사하는 거였답니다. 근데 그걸 안 가게 되니까 약간 한국에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교수의 자리가 나온다는 건 정말 이걸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깨고 여기에 남게 됐대요. 자기는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고, 돌아가는 분들이 여기 남은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했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분이 여기서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장로님께 후회를 하더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저는 평생에 그런 후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왜 그때 내가 미국에 남았을까? 왜냐하면은 그때 공부를 못해서 돌아간 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장관을 지냈대요. 그리고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본인은 작은 도시에서 대학에서 가르쳐서 은퇴하셨는데 아마 좀 추운데 사셨던 모양이에요. 산호세를 오시면 여기 이렇게 날씨 좋은데 난 살고 싶은데 여기 집값이 비싸가지고 한국인도 별로 없는 데서 외롭게 살아간다고 후회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만 그 결과를 보장해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크고 작게 한 번쯤은 선택을 하고요. 조금 지나면 내가 진짜 잘했을까? 내가 한 선택이 진짜 괜찮은 선택이었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선택을 다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선택한 인생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도 바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는 두 갈래 길을 제안합니다. 시편 1편 6절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길을 다 걸을 순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은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택한 것 자체로 매우 복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길이 주로 와디라고 부르는 물길이에요. 이 물길은 어떠냐면은 비가 오면 그냥 강을 이루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그냥 바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분명히 강 같은 지류의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근처는 아무런 풀이 자라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 사진을 한번 하나 볼 텐데 이런 모양이에요. 전혀 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요. 그 인공 수로를 만드는데 이 인공 수로가 오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라는 이 말이 인공 수로예요. 근데 인공 수로를 만들고 나면 이게 그냥 물이 빨리 증발하니까 그냥 나무를 그 수로 근처로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나무가 심겨지면요, 이 나무는 무조건 살아요. 이 나무의 수종이 어떻든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그냥 여기에 심기우면 그냥 이 나무는 늘 푸르러요. 거기다가 인공으로 만든 수로기 때문에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열매도 맺히고 잎사귀도 푸르러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열매도 많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갖게 돼요. 여기 보면 의인의 모임에 악인들이 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기 모인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신앙의 동력자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면 좋은 예배 동력자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내 인생이 푸르러지는 것만큼이나 큰 축복이죠. 제가 예전에 컴패션에서 일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형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군데에 좀 다녔었는데, 거기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분리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분리개척을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로 갈등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이 떠나셨어요. 그 과정에 이 형제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 교회 그 형제도 젊은데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염려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하나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형제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면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불미스럽게 나가니까 정말 법정 퇴직금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아직도 젊은데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열 가정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대요. 자기끼리 모여서 1년 동안 자기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서 이 형제에게 주자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이 열 가정이 다 11조를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이미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이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라 돈이 가정에 굉장히 필요해.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내는 11조 말고 다시 10분의 1을 떼서 모아서 이분을 1년간 도운 거예요. 도와서 이분이 1년간 뭘 했냐면 트럭 운전을 배웠대요. 생전 처음. 그래서 이분이 트럭 운전을 배워서 자기가 트럭 운전사로 취직을 할 때까지 이분들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11조를 냈는데 또 11조를 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보험을 들었다. 나는 언젠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려도 적어도 나는 1년은 이렇게 해줄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형제가 직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과정을 지나갔는데, 자기는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막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이런 공동체를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호해 준다,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는 추수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요, 곡식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바람 부는 언덕에서 위로 휙 날려요. 우리 키지라듯이 휙 날리면 알곡은 즉시로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막 날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되죠? 떨어진 알곡은 비참하잖아요, 떨어지니까. 근데 꺽쭉정이는 날아다니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자신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다. 주변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를 해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만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믿고 상처 주는 거예요. 마음 편히 이렇게 의지할 공동체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파멸합니다. 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망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냥 내 인생은 피는 거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쉬워요. 교과서에 나온 답은 교과서에 나온 걸로 문제를 낸 건 답이 항상 쉬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게 의인이고 어떤 게 악이니까? 어떤 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잘 못하는 걸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이 질문에 오늘 시편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즐거워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묵상한다 이 말은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중얼중얼한다. 읽은 것을 다시 말한다 혹은 읊조리며 읽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인생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나오면 내가 선택이 탁 문 앞에 닫혔을 때 얻은 게 옳은지 선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삶의 방식이에요. 습관이에요. 내가 평소에 올바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택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우연히 로또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삶의 습관과 배경이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매튜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집에서 자란 딸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건 너무 싫은데 그거 빼놓고 그 아버지에게 익숙해져서 그 알코올 중독만 빼놓고 나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턴에 아주 익숙한 남자를 만나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은 한 번 했지만 사실 그 선택 뒤에는 그분 삶에 들어있는 큰 삶의 습관이 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려면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삶의 습관이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항상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꾀라는 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숨기고 우리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의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그 악한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 와서 주님께 질문하면 그 사람 의도를 파악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서신서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계속 말해요. 말씀을 계속 많이 읽으면 나에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줘요. 여기 죄인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죄 짓는데 계속 가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이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란 뭐냐? 올바로 가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평소에는 모르는데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를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책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도록 해줘요. 바르게 해줘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똑바로 가자.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잃더라도 용기를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줘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 의롭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죄에 계속 가 있을 수 없어요. 때로 실수해서 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말씀에 양심을 열고만 있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요. 여기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을 비웃고 거만하고 부패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오만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만해지지 않게 합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7절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을 보게 눈이 열리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두 가지 길인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는데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되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하고 연관이 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요 성경의 이 맛을 알고 나면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 그러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경이 달달해서 한번 핥아봤어요. 그만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가 다를까? 성경만 펴면 졸리는데 이게 어떻게 달까?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읽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모습이 보이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얻으니까 성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마치 어느 스탁이 오를지 매일 아침에 띵 하고 올려주는 것처럼 눈이 번쩍 뛰잖아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길을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경험을 못 하시더라도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요, 이 신명기서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서에 이상하게 왕에게 주는 말씀이 나와요. 왕이 아직 없는데 왕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왕 누구든지 왕을 뽑으면 꼭 이렇게 해라.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예전에 이 등사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 손으로 베껴야 돼요. 근데 왕을 위해서 성경을 베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경 읽는 게 재미없어도 성경 머리맡에 두고 매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배도 재미가 없고 봉사도 재미가 없고 친교가 재미있으려나 뭐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굽신굽신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참 안타까워요. 교회 나오는데 제일 큰 유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유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는데 자기에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 지적하고 정작 자기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저는 목회자가 된 초기에 노회를 가끔 가보면 이런 분들이 노회 목사님들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너무 좋으신데 그냥 노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엄청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성경 구절 잘잘잘잘잘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 이 목사님이 늘 미숙한 결정을 하셔갖고 그 교회는 매일 시끄러워. 근데 노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날라다니세요. 제가 그때 와, 난 저러면 안 될 텐데, 난 저런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된 거죠. 적어도 내가 매일 말씀은 읽어야 되겠다. 그럼 많이 못 읽어도 적어도 큐티 교재에서 할당하는 한 반 페이지라도, 한 페이지라도 내가 매일 읽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제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큐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고통이 오면 큐티가 더 깊어지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려우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 모두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성경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Back to Basic이에요. 여기 Back to Basic은 그냥 Back to Bible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올해 우리 교회가 그냥 올해 2021년만 성경을 읽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아가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에 가장 초석을 놓을 습관을 우리 몸에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젊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해도 에이 이거 잘못되면 다른 선택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선택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가야 돼. 내 나이가 어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서 말씀 매일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바꿔나가야 돼.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무렵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면서 이미 저희 손에선 떠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더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선택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근데 문제는 그 아이도 어느 게 의의 길인지 헷갈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젠가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지 않는 길을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좋은 초석을 놔줬다고 고마워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에 걸쳐서 Back to Basic, 우리 교회가 왜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을 가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분명히 저기 가뭄이 좀 든 것 같은데 그래도 푸르르 청청하고, 아 저기 조금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푸르르 청청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내가 해왔던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이제까지 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왜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선택들이 많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나이가 하루하루 더 가면 갈수록 더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삶에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스며든 그 삶의 습관이 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선택을 하시는 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